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연합과 신뢰,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교제 하나님 우리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이든 알려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들이 가지는 은혜, 유익 중에 한 가지는 찬송가를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요즘 모태신앙들은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를 간다 혹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대개는 제 이 책에는 지금 성경책만 있습니다만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갑니다. 그때는 물론 이 빔 프로젝트가 빔 프로젝션을 하는 이런 방법이 없었죠. 대개 찬송가를 보거나 아니면 궤도에 있는 가사를 보고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웬만한 찬송가를 다 외웁니다. 근데 지금 많이 잊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죠?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찬송가를 부르거나 할 때 이렇게 이런 찬송들을 반복해서 부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찬송이 갖고 있던 그 응축된 신앙의 고백, 그 깊은 신학, 무슨 책을 설명해서가 아니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의 고백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을 이렇게 때릴 때 말이에요. 그때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마음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심정이 그냥 가슴이 깨어지는 고백이 되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가면 그 조그만 방도 하늘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빔 프로젝트가 우리를 도와주면서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사를 띄워주면 자꾸 있는 거예요. 요즘 하는 찬양 여러분 가사 얼마나 기억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찬양, 예배를 하고 또 찬양하게 도와주는 이 좋은 기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를 그런 새기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찬송가를 좀 암송해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 누대로 내려왔던 그 찬송가가 우리에게 그 전해주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활노래라는 이제 오늘 이 표현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상대가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화살을 쏘아내는 강궁으로 강하고 용맹한 활로 요나단을 말하고 일단 칼집에서 그 칼이 뽑혀 나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물러서는 법이 없는 칼로 아주 날색에 벼려진 칼로 사울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무기와 같이 이스라엘 지키는 존재로 사울과 요나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노래라는 말은 요나단을 중심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물론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 전체를 예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활노래라 이름해서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나오는 증언이잖아요. 근데 이 야살의 책이 어떤 책인지는 지금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분명한 것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담아내는 슬퍼하는 이 노래를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했구나 라는 것과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칠 때 하나님께서 해가 중천에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낮이 길고 그래서 그 낮이 길어진 동안에 아모리 족속을 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책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야살의 책에 언급된 게 이제 두 부분인데 여호수아 10장과 오늘 이 사무엘 하에를 보면 아마 이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과 여호와의 백성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고 그들이 어떻게 꺾였는지를 슬픈 조가를 불러 그것을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로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2절에 보니까 제가 드린 설명의 말씀을 지금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조가로 혹은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어느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야살의 책이었다면 이 베냐민 지파로 대표되는 사울과 이 요나단의 죽음을 왜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베냐민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자기 왕국이 자기 자손이 아닌 유다 지파의 유다 족속의 이세의 집안의 아들인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을 포함한 그 아들 전부의 죽음은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것을 알았기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사울의 죽음은 요나단의 죽음은 유다 지파에게 좀 유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을 사건을 기억하는 그리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조가를 지어서 그것을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 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이세의 집안이 모압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글락에게는 아둘람 공동체에는 사울왕의 통치에 견디지 못하고 쫓겨 다녔던 사람들이 모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안 됐긴 했어도 좀 한편 속 시원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이것이 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의 슬픔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웠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요 잊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를 깊이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합당하게 슬퍼하도록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는 유다 지파가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을 냉담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잘 됐다 생각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성경은 이 조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명했다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그런 긴장이 있는 거죠. 우리 그러면 한번 19절부터 21절 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우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그리고 두 용사가 쓰러졌다, 엎드려졌다. 이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는 것이 이 조가가 시작하는 19절에 나오고 또 조가가 끝나는 2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슬픈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자기를 깊이 사랑했던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쓰러진 사건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다라는 이 깊은 슬픔에 대한 노래예요. 이게 19절에 21절에 나오고 25절에 전쟁 중에 이 두 용사가 쓰러졌다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두 용사가 쓰러졌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노래를 불러 가르치라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은 가드와 아스글론 곧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이 우리가 비극적인 일을 겪고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원수들에게는 이 일이 알려질까 두렵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설명할 필요 없죠? 하나님, 근데 이제 이 노래, 이 슬픈 노래 가운데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왜냐면 우리가 졌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 사울이 죽을 때 왜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모욕할까봐.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뭐라고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했어요? 의분을 했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무엇이길래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말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결국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말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른다는 말은, 할례 받은 자들이 쓰러진, 결국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의 영광이 가리워졌고 여호와의 영광이 수치를 당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길보아 산들을 향해서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이 없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용사의 피가 거기 흘러 그 땅을 적셨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보아 산에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거기서 재물 낼 밭이 없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 지역을, 그 땅을 저주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온, 혹시 그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재물 낼 밭이 없을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고백하지 않아도 재물 낼 밭이란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 없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말하진 않지만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과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되어 보는 헤아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있는 사람이 슬퍼하는 거라고요. 장례식을 위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믿는다 아닌다의 상징이 아니라, 이 죽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고민하고 묻게 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게 더 오히려 많을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어떤 결정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다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은 안 해도,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 그러면 그때 우린 뭐라고 답합니까? 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그렇게 안 하랍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어난 비극과 슬픔으로 기억해서 혹여 그 일로 인해서 시원하다 생각할 수 있는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요즘 우리가 사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사나 하는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 베이직 교회는 괜찮아. 그래도 우리 베이직 교회는 억지로 헌금을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 베이직 교회는 그냥 의미 없는 형식에 매달리지도 않고 우리 베이직 교회는 그저 가두리 목회도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해. 그런데 저 교회는 뭘까? 그런데 저 교회는 왜 저게 문제일까? 아, 저 교회는 문제야. 저 교회는 문제야. 그러나 우리 베이직 교회는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헤아림은 혹시 우리에게 있는 거는 아닐까? 그 교회도 우리 베이직 교회도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아닌 한 하나님의 교회, 한 주님이 머리 되신 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라보는 헤아림이 있다면 그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은, 그 교회가 잘못된 모습은, 그 교회가 잘못되고 그 교회 목회자가 잘못 서서 그 교회 성도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 결국 머리 되신 주님이 수치를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헤아림은 혹시 우리에게 충분한 것인가? 요즘 대선을 치르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 대선의 주요 이슈는 북핵 문제가 아니라 탈모더라. 실제로 그 ABC 뉴스에서 지난번 대선에는 북핵 문제가 주요 대선의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탈모 치료를 보험에 넣고 안 넣을 것인가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꼬집는 거죠.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흠집내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냥 악다구니로 싸우는 통에 그냥 이게 진흙탁승 싸움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명예나 우리 민족의 자존감 같은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이기면 되는 거니까요. 여든 야든 소위 말하는 진보든 보수든 지금 우리가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명예, 대한민국이라는 그 자존감, 식민지배와 곧 전쟁을 겪어냈던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이런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 혹은 주님의 명예, 그 이름의 영화로움, 이런 것보다는 나하고 상관이 있나? 내게 이익이 있나? 나하고 내게 도움이 되나를 가지고 혹시는 헤아리고 살아가고 말하고 판단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혹시 기뻐할 수 있는 유다 족속에게 슬퍼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의 아픔이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만 말하지 마라. 그 다 너희 문제야. 너희가 아파해야 해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 22절부터 우리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이 전쟁터에서 이 쓰러진, 꺾어진 두 용사를 기억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윗이 기억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요나단의 활과 이 사울의 칼은 물러섬이 없었다. 그들이 참으로 용맹한 지도자요, 그들이 참으로 용맹한 전사였다.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23절이 사울과 요나단이 상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죽은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쫓아오면서 따라오면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감정의 그 기복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떤 거친 말이 오고 갔었는지 아시죠? 그 예를 들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고 그 분명하게 들었던 그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서 이제 도망가게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이 완전히 이제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아주 자기 아들을 저주했어요.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31절에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생각과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이 잘못 대하는 거가 괴롭고 마음에 아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한결같이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나단도 속상하고 힘들어서 밥 먹지 않고 아버지 곁을 떠났었죠. 그죠? 이 말을 주고받을 때 이런 이 감정의 거친 말들이 서로 오고 가곤 했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와 더불어 전쟁터에 나와서 그리고 아버지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이 전쟁의 전세가 위험하고 어렵고 결론은 어쩌면 이스라엘 패망으로 결정 지어진 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 둘이 서로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거에 결정적인 원인은 아마 요나단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의 노래, 요나단의 노래인 거죠.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요나단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가 왕세자로 크라운 프린스라고 그러죠. 왕세자로 다음에 이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음으로 다윗을 선택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줄 거라는 것을 그가 봐야 했다고요. 여러분 요나단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요나단 나라를 사랑했어요. 블레셋과 대척해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때 요나단이 그 시위와 더불어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 땅을 흔들었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은 나라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충성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 그런 그는 어떤 현실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나라가 다윗에게 넘겨진다는 결정, 하나님의 결정을 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과 그 하나님의 결정을 기뻐했습니다. 왕세자의 상징인 옷, 무기, 다윗에게 주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격려해 주면서 야, 네가 먼저야, 내가 다음이 될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한편 저는 생각을 해봐요. 결정됐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이건 그 다음에 다윗 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 살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건 남의 일 되면 우리 열심히 합니까? 우리 열심히 안 하죠.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이거 뭐 남의 일 될 건데, 남의 거 될 건데 그냥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그는 끝까지 살아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나단의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그는 믿음을 지켰다. 다윗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딸들을 향해서 사울을 위해서 울라고 그럽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울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사울 왕 때문에 너희들이 뭐라고요? 이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사울 때문에, 사울이 왕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윤택해졌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전에 갖지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사울이 왕으로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슬퍼하라고 명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생각을,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자꾸 연관이 되는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 그 후임자는 어쨌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의 후임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임자가 되면 대개는 전임자의 그림자를 자꾸 지웁니다. 우리나라 그 저 대학들도 총장님이 자꾸 임기가 이렇게 짧게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전임 총장님이 하신 좋은 일들을 자꾸 지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일을 계속해서 잘 살려내면 그 일은 누가 했냐면 전임 총장이 한, 자기 일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후임자들이 전임자가 했던 좋은 일들을 자꾸 지운다고요. 그걸 좀 낮춘다고요. 그래야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할 때 그들은 용사였고 그들은 언약적인 사랑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충성을 증명하는 죽음이었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었던 영광과 번영이 있었다라고 그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고 인정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 했고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대신에 그가 했던 귀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회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낮추어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그가 나보다 더 귀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높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 삶을, 얼마나 언약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25절에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오호라, 두 용사가 싸우는 중에 엎드려졌다 하고 이 슬픈 상황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요나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쓰러졌다. 이 산, 내 산 위에서, 이 높은 곳 혹은 산당 이런 걸 뜻해요. 높은 산, 산당,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혹은 높은 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영광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높은 산에서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리워지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 높은 산, 내 산 위라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다윗은 요나단이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제물처럼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 어떤 사랑을 해줬는지를 기억합니다. 내 형, 내 형제,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라는 이 아름답다 하는 이 단어가 나임인데, 나임이라는 말은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잖아요. 그 나오미의 어근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뻐함을 입다, 사랑스럽다, 사랑받다 라는 말이에요. 그가 내게 그렇게 귀한 존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이때 이 기이하여라는 말은 특별하여, 넘쳐서, 일반적인 기준보다 넘쳐서 여인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여동생이 있어요. 미갈이죠. 미갈은 이 다윗이 용사처럼 전쟁에 나가서 군대 장관으로서, 왜냐하면 미갈과 결혼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체를 예물로 사울왕에 드리고 그 결혼했잖아요. 근데 미갈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막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는 걸 보고 조롱하죠, 그죠? 미갈은 어쩌면 다윗의 모습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신없이 춤추는 모습이 아니라 칼을 접고 당당해서는 용사의 모습만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용사로서의 다윗보다는 자기가 괴롭고 자기 심령이 곤고할 때 이 하프를 연주해서 자기를 평안하게 해주는 음악가로서의 다윗은 인정했지만 용사로서의 다윗은 어쩌면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요나단은 용사든 음악가든 그가 풀이 죽어 있는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든 다윗을 있는 그대로 다 품어주었어요. 사무엘 상하를 쭉 쫓아가면서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에게 충성했던 사람,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 그를 사랑했던 사람,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은 없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다윗을 있는 그대로 다 품어 사랑하고 그를 격려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했던 사람, 자기 생명을 다 주는 사람을 친구로, 벗으로 만난 것은 다윗이 잘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요나단이 결정하고 요나단이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은혜, 복이지 다른 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 인생에도 그런 요나단과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우리 결혼한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같이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가 혹시 마음으로 결심하고 노력한다면, 할 수 있다면 너는 내게 요나단이 돼야 돼, 이렇게 노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면 우리가 혹시 누군가의 요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요나단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을 깊이 슬퍼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호라 슬퍼하는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 무기가 망하였도다. 오늘 다윗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노래를 지어 부른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기억하는 행위다, 잊지 않는 행위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일을 그 있는 슬픔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면서 그 슬픔을 합당하게 슬퍼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야살의 책을 읽으면서 이 노래를 읽을 때마다 그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수치와 안타까움과 비통함,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웠던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처럼 용맹했던, 그리고 그렇게 언약적인 삶을 살았던 왕, 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귀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노래는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잊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픈 일이든,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영광스러운 일이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들이 있다고요. 그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특히 찬송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제가 오늘 이 조가를 쭉 따라오면서 앞선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나의 형 요나단이요 하고 그를 향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쓰러지는 막막함, 슬픔,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심정이 여기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지만,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슬픈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길게 배웠지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길게 따라오면서 길게 확인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설명이 안 되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힘든 건 뭐냐면, 이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 그런 막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조차 잘 모르겠잖아요. 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로 내가 이렇게 슬픔을 겪는 게 과연 괜찮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건 불신앙 아닌가? 이런 불안함, 이런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슬픈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생각지 못하는 참 답답한 일을 겪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두렵고 마음이 슬프고 답답할 때, 괜찮아, 괜찮아, 불신하나 아니야, 너 그럴 수 있어. 그냥 슬퍼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조가는 하나님의 뜻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아요. 다만 그 슬픔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정직하게 전달해 줄 뿐이라고.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겪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냥 슬퍼해. 괜찮아. 그냥 억장이 무너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말이죠. 다윗이 훗날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9편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상황에는 지금 주의 영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나이다. 이건 이미 해결된 것을 표현해 주는 거지만 여러분 이때 다윗이 말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피하고 주의 낯을 주의 앞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리까? 이 말은 거꾸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늘 끝에 가서 내가 저 바다 끝에 스올에 가서, 스올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둡고 침침한 깊은 침묵의 심연이라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요. 저 길보아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과 요나단이 쓰러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꺾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다는 어떤 것으로 생각했냐면 혼돈하고 죽음이 머무는 무질서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새벽 날개를 타고 저 바다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 인생의 막장에 이른 것 같은 그 음부와 같은 죽음과 같은 자리에 내가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뜻을 발견할 수,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때 내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주님께서 나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사건을 겪을 때, 그 이유를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괜찮아, 슬퍼해, 내 품에서 슬퍼해. 다윗은 이어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15절부터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데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그 깊은 슬픔의 날도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음악 얘기를 하나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특성을 하거나 하면 이제 주선율이 있어요. 멜로디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하는 멜로디가 있고 거기에 그 멜로디를 아름답게 하는 다른 목소리가 같이 이렇게 대응하는 이 화성이 있어요. 이건 조화를 이루는 표현인데 이런 화성 말고 16세기부터 주로 이제 찬양 속에서 단선율에서 찬양에서 이 성가로 올라오면서 어떤 기법들, 특히 이제 바하가 그걸 아주 이렇게 집대성하고 이렇게 꽃 피웠던 것과 대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위법은 주선율이 있고 거기 화성을 붙이는 게 아니라 주선율이 있는데 또 다른 선율이 서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 선율, 첫 번째 선율과 다음 선율이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이 선율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노래를,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 음악적인 표현을 대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선율 하나와 다른 선율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심지어 여섯 개짜리도 있다 그래. 그러나 저는 믿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오늘 이 슬픔의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선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율,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있다고요. 안 느껴져요.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율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때로는 슬픔의 날에, 때로는 기쁨의 날에, 이게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광대하시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노래를 부를 텐데 그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선율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서열과 함께 서로 대위법을 이루면서 서로 완전한 도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의 노래, 그 영광의 노래를 불러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선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슬퍼해야 될 때가 있다면 정직하게 잊지 말고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품, 우리에게 이 슬픔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에서 여러분이 은혜와 위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해결은 내가 한다. 답은 내게 있어. 너는 다만 아픈 게 뭔지, 힘든 게 뭔지, 슬픈 게 뭔지, 내 슬픔이 뭔지 내 앞에서 쏟아놓고라. 내 짐이 무엇인지 내 앞에서 쏟아놓고라. 내가 나를 신실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 처음 이 새해 모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이렇게 우리 결심합시다. 하나님,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런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심정을 토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은혜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니일 내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제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다 주의 은혜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두르고 계시며 주의 경륜에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을 겪어내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값싼 은혜와 허황된 약속과 믿지 못할 약속으로 그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기억하여 그 슬픈 현실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겪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슬픈 일 겪을 때 하나님 그 슬픈 일 슬픈 대로 겪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슬퍼하되 진실하게 슬퍼하되 다만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억할 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과 실패를 기억하되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내가 느낄 수 없지라도 분명히 떠나지 않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의 삶을 통하여 배우는 저희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세상으로, 내 아버지의 세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과 헤아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